예, 오늘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첫 번째 이상을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두 번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가 이때까지 그첫 번째 이상을 보아왔는데,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홍마를 타시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계십니다. 전쟁에 이제 전쟁하러 들어가는 군대의 대장같이. 그리고 그분 뒤에는 홍마, 자마, 백마를 탄 자들이 호위하여 서 있죠. 바로 골짜기 속, 깊은 물, 그 사탄의 세력, 그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 이상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올 이제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첫 번째 오심, 초림, 또 재림. 이것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에서 성취를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At the same time,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 사탄의 세력은 이제 시온산 하나님의 산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그리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망함을 볼수 있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즉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그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다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 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천국이 영원히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가랴를 공부할 때 지금 스가랴 1장에서 우리가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제 두 번째 이상, 지금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이상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고,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이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상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상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그 영원한 복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상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스가랴가 네 개의 뿔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개의 뿔은 여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그러나 항상 여러분 그 구약 역사에서 그 예표 수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그것을 그냥 구약 역사로서만 보지 말고 이제 그것들이 예표하는 그런 현실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즉 이 교회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 어려움, 그런 그 예수님의 고난의 삶 같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내 뿔이 하나님 나라를 해친 뿔이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입니까? 이상에서 네 명의 공장들이 보입니다. 그 공장장들이 와서 네 개의 뿔을 두렵게 하고 그 뿔을 떨어치려 한다. 즉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나라들이 네 뿔로 상징이 되고, 네 명의 공장들이 그들에게, 그 쳐들어온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이제 이 세상이 교회를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갖고 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두 가지예요, 크게. 그죠? 네 개의 뿔이 예루살렘을 해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네 공장들이 그들을 떨어치는. 예.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7장, 8장에서 나오는, 여러분과 많이 이야기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같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 두 번째 이상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해보겠는데, 이 네 개의 뿔이 뭐예요? 나라들을 상징하죠. 그 뿔들을 높이 들어, 그 뿔들을 들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여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 예, 상징적인 랭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현실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지금 미리 예표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참 이스라엘, 즉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저희는 구약은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 그것으로 보고 그 예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지금 보고 있죠. 이제 그 회복된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이런 게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뿔의 잘못이 뭐예요? 뭘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 네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함과, 또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게 되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하시는 그 내용들이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 삶을 교회 전체 역사가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일부분으로 참여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기 보면은 재밌죠. 짐승이 라고 나오는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아니 왜 성도들이 져요? 성경이 잘못 쓰여졌네. 그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그렇게 되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그 이 사탄의 세력 우리가 이제 보통 666이라 그러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대적그리스도라 그래야 되나요? 참적그리스도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참자는 거기다 쓰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 인간한테 이제 경배까지 하게 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뿔들을 들어 이 이미지가 뭡니까? 황소가 그 뿔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렇죠? 머리를 낮췄다가 뿔을 들어서 받아버리는 그렇게 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해쳐버리죠. 그리고 여기 21절 우리 다시 스가랴로 돌아가서 21절에 보면은 이 뿔들을 두렵게 한다. 누가? 그 네 명의 공장들이. 그런데 그 두렵게 한다 이 여기 그 뭐야 동사가 두렵게 한다 하는 동사가 신명기 28장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그 이 새들이 와갖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를 지금 이렇게 쫓아버린다. 그런 그 쫓는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 새들을 두렵게 해서 쫓아버리는 공장장들이 이 뿔들을 두렵게 한다가 그런 좀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뿔은 이건 국력, 왕, 주로 왕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다음번에 우리가 다니엘서 7장하고 8장 공부할 때 보면 이제 더 자세하게 보여지고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군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뿔이 그 왕, 국력.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올 때 머리에 뿔이, 열 개의 뿔이 있죠. 그 열 개의 나라들이라.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유럽에서 그 유러피안, EU라 그러죠. EU. 그래서 처음에 EU가 10개의 나라가 이제, 뭐, 근데 10개 나라가 넘어요. 뭐, 몇 개 떨어져 나갈 거다,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 정확하게 뭐, 10개 나라라 이게 아니라 상징으로 지금 그 뿔이라는 게 나라들. 나라들이면 또 뭘 상징하냐? 그 나라의 왕들. 주로 이런 거예요. 즉, 국력, 힘, 이런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게 뿔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런 나라들을 구약에서 보면 짐승. 근데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구약적인 용어로 쓰여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 두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하고 두 번째 짐승. 이게 좀 다른 짐승인데. 그러나 그게 한 짐승은 이 짐승인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런 나라들, 이런 힘들, 이런 그 세력들, 이런 것을 지금 짐승, 그러니까 뿔같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시편 74편. 시편 74편 13절부터 읽으면, 여기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거 애굽을 뜻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런데 그 애굽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오는 나라 아닙니까? 왕. 바로 왕, 이런 건데, 뭐로 표현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용으로 표현이 되고, 악어로 표현이 되고.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렇죠? 뱀으로 나오고 용으로 나오고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29장 3절 거기에 가면은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럼 여기에는 또 애굽이 악어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이 나오고 합니다. 이 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에 다니엘서 7장, 8장을 보고 좀 더 공부를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뿔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들의 왕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근데 이 짐승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려면 또 다니엘서 2장도 우리 같이 한번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그 스태츄, 그죠? 이 상이라 그러나요? 그 상이 큰그 상이 있는데 거기는 네 개로 나눠져 있었죠. 처음에 금, 은, 동, 철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네개 짐승으로 또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왕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짐승들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죠. 그렇죠? 3절에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짐승도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상에서 우리가 골짜기 속 했을 때그 골짜기 속을 바다로 보고도 있었죠. 왜? 바다가 지금 사탄의 영역이죠. 그렇죠? 사탄이 주장하는 이 세상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읽은 구절에도 보았듯이 그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잠시 주셨어요. 그렇죠? 뭐 사탄이 지가 뭐 대단해갖고 뭐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잠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사탄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이 지금 꼭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이 지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상, 두 번째 이상, 세 번째 이상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의 본거지, 오늘 보고 있는 이 뿔의 본거지는 첫 번째 이상에서 본 그 바다, 그 골짜기, 그 세상 이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이 뿔들도 짐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스가랴 한번 다시 가죠. 스가랴 9장 16절.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그 백성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양이다. 양떼들이다. 그 9장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예. 10장 2절 3절에도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래서 그 양과 염소 이렇게도 우리가 또 나눠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애니멀로 표현되는 거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상에서 여기 그 해친다 이 단어도 예레미야 31장 10절에 흩으신다 그 양물들을 이렇게 흩으시는 그런 이렇게 심판의 모습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짐승들이 이 뿔들이 이 나라들이 그 뿔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게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왜 허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쳐들어오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쳐들어오는 나라를 또 치시죠. 심판을 내리시고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받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고 외롭고 광야 생활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구약에서 구약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저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다루면 저 사건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좀 강하게 다뤄서 전체를 우리가 다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전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써주신 게 그게 구원 역사, 그게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징을, 지금 이상을 보면서도 거기에 구원 역사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 공장들이 그 뿔들을 쳐부시러 오는 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예수님만 오시는 것으로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와서 뭐 천사를 보내요. 뭐 백성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성경에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공장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짐승이 이 나라들이 이 뿔들이 그 뿔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망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친 뿔들을 심판하시어. 그게 참 재밌는 게 뭐예요?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함은 세상을 심판함으로.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현실이 예수님도 이제 당하는 현실이 되죠.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심판이 없는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구원을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 심판은 빼놓고 그리고 구원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를 빠뜨리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즉, 십자가를 빠뜨린다는 말은 십자가라는 말을 안전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빠뜨린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즉, 나도 이 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그러나 이제 그 고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이 사용되는 것, 그 목적이 이제 변하는 거죠. 왜? 천국과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구약에서는 천국과 세상이 이 완전히 다른 것을 잘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 천국 복을 받는 것이 세상 복을 받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세상과 이 천국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또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뒤집어지는 거라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고난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와 갖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것이냐. 이거는 지금 구약이 예표요. 이제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현실을 잘 이해를 하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식으로만 얘기하면요. 결국 구약에서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결국 그 고난을 주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망하고 우리가 잘 사는 걸로 즉 세상 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 때도, 내가 지금 세상에서 힘들지만 결국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근데 참, 이게 힘듭니다. 제대로 보기가.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 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지금 결국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까지도 거기에서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 그 백성들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천국에서 잘 되는 것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들이, 이 나라들, 이 사탄의 그 세력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친 것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그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속아 나는 거죠. 이 사탄의 그 아주 그 머리를 잘 쓰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죄인들이 중립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바로 사탄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면 사탄을 섬기는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끔 잘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안 섬기지만 내가 사탄을 섬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게끔 만들죠. 그러나 결국은 사탄을 섬기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의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침범을 하는 거죠. 유다를 치는 것은 언제까지니까 하시는 바로 그 유다, 즉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를 들지도 못하는 수준의 백성들을 영원히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자녀로서 결국 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그 하나님을 이 사탄의 세력이 지금 덤비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사탄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하나님과 지금 그 뭐야 싸우는 거지. 이 김용환이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망가뜨림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사탄에 있어서 김용환이 한 명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즉 예루살렘 시온을 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 바로 하나님 보좌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더 가깝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실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현실에서 나를 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치는 것, 나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즉 그런 원리들을 여기서도 보셔야죠.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는 것은 이건 지금 하나님을 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받으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로서는. 예, 시편 74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4편 예루살렘과 그의 주의 성전이 대적들에게 무참하게 다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쓴 시편입니다.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래갖고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13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또 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이 막 지금 무너지고 지금 뭐 하나님 나라도 이제 막다 파괴되고 이런 상태에서 시편 쓰시는 분이 이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지금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원수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지금 이제 간구하는 거죠. 3절. 영원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그 원수가 19절에 가보면은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그들의 죄는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래서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리고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이런 시편은 지금 결국은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시편이죠. 이런 시편의 그 답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이 결국 세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때 같이 강국이 돼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구약에서 보면은 분명히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돼요. 성전이 세워지는데 또 무너져요. 나라는 결국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뭐1900몇 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을 끝내면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시편도 그저 세상 수준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라 이런 바람이 아니라 지금 더 나가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그렇죠? 천국. 거기 가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75편 4절.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예. 여기는 이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뿔로 표현해서 자꾸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한번 다시 가죠. 다니엘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고 24절에 가보시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기의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는데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두 선지자가 교회인데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즘 말로 한 파티를 합니다. 즉 교회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이 기독교적인 그런 원리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요번에도 스프림 코트 그 사건에서 좀 보셨지만 동성연애자 뭐 이런 우리 뭐 동성연애자를 미워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 내놓고 뭐 반대해도 다 찬성을 하면서 서로 진짜 파티를 하죠.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고 자기네들이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 수준에서 이렇게 놀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7장 그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에 가보세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나오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다.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근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금이죠. 지금의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지만 그러나 또 잡혀있는 그런 사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막 뿔이 나오는데 또 다른 뿔이 나와서 그 뿔을 치고 그러니까 세상에 왕들이 섰다가 또 다른 왕이 서서 또 죽이고 해서 또 자기네가 이기고 지금 그런 내용인데 우리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보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아까도 거기도 입이 있고 하는데 다 비슷하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이면 아까 한때 두때 반 3과 2분의 1 근데 42달이 3년 반 아니면은 42달을 3년 반이 3년 반이에요. 12달이 하니까 그게 한때 두때 반때 그거랑 똑같은 기간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짐승이 짐승이 입을 벌려 여기도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스가랴를 보면서 그 스가랴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도 지금의 현실도 보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뿔, 우리가 그 뿔을 또 어디서 봅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출애굽기 27장에 가면은 단을 만들라 그러는데, 우리 성막 만들 때그 단을 만들라 그러는데, 27장 2절에 그네 모퉁이에, 그 단,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그러면 거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절에 가면, 똑같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죠.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예. 즉, 하나님과 사람의 그 연관을, 연결, 그 재단인데, 그래서 이, 저희, 뭐야, 이뿔네 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거기 그 재단에도 네 개를 달게 돼 있는데, 이전 세계를 다 포함하는, 즉, 뭐, 사방이라 그래야 되네. 한국말로 하면 사방. 하늘의 사방.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공장들이 이제 이 뿔들을, 물리치러 오는데, 그건 다음번에 우리가 보겠는데, 이 뿔들을 든다. 다니엘서 4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4장 29절.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론 궁, 다니엘서가 아닌가 보네. 맞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읽어보죠.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가로되,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5장에 가보면 23절에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계속 이 모습이 뭐예요? 뿔을 드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결국 공격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상의 그 세력, 반대 세력, 이 사탄의 세력도 결국은 뭐 교회를 핍박하고 하지만 결국 도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하는데 창세기 11장에서 우리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같은 모습이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즉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뭐 그래서 그 저희 뭐야 그 당시에 이 성경 시대의 그 신전들 그러면 우리 그 탑을 주로 걔네들이 쌓는 탑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대강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 걔네들도 그 위에다 뿔을 박아놨다고 그런 이렇게 우리 역사책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뭐예요? 그들도 그거 뿔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 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영광이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그걸 한국말로 모르겠어. 지구랏. 그 탑이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할 때그 탑이 할때 사닥다리 그 뭐에 요아 요셉이래. 야곱의 사닥다리.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닥다리라 그래갖고 이렇게 사닥다리 같이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지구랏 같이 그런 탑, 이렇게 한 칸, 이렇게 계단 같이 올라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즉, 이런 세상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또 지금 세상의 그런 종교에서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실 뭐 그런 거를 짓고 안 짓고 그런 세상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짓누르고 그 가르침을 막고 그 복음 전하게 되는 거를 막고 하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건 뭐 요즘 와갖고 그런 사닥다리 만들어 놨다고 해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상징이니까 그런 상징을 그렇게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상징이 보여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원리들을 갖고 살았다. 지금 이 말이죠.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예. 세상은 그 자신의 뿔을 들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하고 있는 뭐 짓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고, 이제 성경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점점 더 핍박을 받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시는 말씀은, 그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참 견뎌내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짧게 해주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이제 점점 힘듭니다. 우리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살기가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은데,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는 뭐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하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지금 40년이 됐는데, 그때는 그냥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뭐, 제가 그 기도를 공립학교에서 하는 걸 찬양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로 그 기독교가 이렇게 환영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졸업식 이런 데 가면요, 그냥 의례히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시작.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게. 근데 이제는 기독교가 웰컴이 아닙니다, 미국도. 이제 뭐야, 시에서도 허락받는 게, 펄밋을 받는 게, 아니, 다른 종교에서 무슨 건물을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허락 잘 나오는데, 이 교회가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점점.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점점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점점 오는 거죠. 뭐, 미국이 아닌 지금 다른 세상에서는 뭐, 예, 복음 전했다가는 목숨까지도 잃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 전체적으로 볼 때도,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리고 가짜 기독교는 환영을 계속 받을 건데 이게 참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가짜 기독교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사탄이? 그런 거는 참 그러나 세상에서 보는 눈은 뭐 그것도 이제 기독교라 해서 이제 핍박이 있고 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다 이게 사탄의 교묘한 짓 같아요. 결국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다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원리, 즉 뭉치면 산다 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죽도록 반대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의 방해물, 기독교만 없애면 하나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 세상 죄가 쌓이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계속 쌓이게 놔두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뿔들이 들어갔고 그 뿔을 들어서 백성들을 쳐서 지금 백성들이 머리도 못 드는 그런 상태지만 이 이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명의 공장들이 오는데 다음번에 우리가 그거 보죠. 아, 그거 보기 전에 다니엘서 또 우리가 좀 보고 그렇게 하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기도 끝나고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을 통해 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국에는 또 무엇으로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그 이기는 모습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런 이기는 모습이 아님을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 이기는 것임을 더욱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모든 의미와 뜻이 예수님임을 더욱 깨닫고 그래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